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34번째 시간입니다.
절성의 아내 매물리 댕마는 눈치 없이 끼어들어 숙자의 몸빼천을 만지며 부러워했다. 땜물이 조르르 흐르는 추레한 배치마를 입고 있었다.
에이, 벗게 에이미. 아이, 쟤도 몸개 하나 헵수.
아이, 나는 체니 없어갖고.
뭐, 체니 없다고? 그랬냐? 지나게 내한테 어?
어?
내 옷감 주지. 뭐, 그까지 터설해야 없을라고.
아유, 우, 정말 이... 아심태예요.
매물리 댁의 입은 대뜸 한방만해졌다. 이때 원도가 한 길을 지나치고 있었다. 짓거리던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 옆으로 비켜섰다.
저, 김선사, 그 궁궐 가는 길임도?
예.
사내들 속에서 누군가 아른 채 하자 원도는 길게 대답하며 그냥 지나쳐갔다. 어제 광수의 일로 돌아치다가 큰골 가는 일을 어겼던 우완도는 오늘에야 급히 큰골 넘어가는 판이다.
저, 김선사네 큰골 기왓집은 어제 상기둥이 일어서는 날이라던데 오늘가 뭐 어쩐다오? 이 상기둥이 설 땐 주인이 곁에 있어야 이 생주풀이라도 할 게 아니오. 에?
사내들의 화제가 원도에게 옮겨가자 아낙네들도 사내들의 말에 귀를 돌렸다.
생주풀이라니. 치, 앞바다에서 명태제비하던 얘기를 하는군. 그거 조선에서나 하는 일이지. 만주 와서도 하겠소?
이거 좀 그 시골리반 같은 소리를 하는구만. 에? 조선 사람이 사는 곳인데 무슨 조선이고 만주고 따로 있어. 에? 우리 뱁대로 하면 되는 겐데.
자자자자. 그 쓸데없는 걱정 말라. 사공 아바이가 큰 골이 있는데 아, 일이 틀려지겠소, 뭐.
하긴, 아, 군 기왓집이라서 무색가락이 많고 갈래가 많을게요. 근데 아, 오늘 아침엔 이 졸서방이 왜리 무슨가?
아, 글쎄.
원도가 멀어져가자 이번에는 용범이한테 화제가 넘어갔다.
어이, 저기 용범이 저가 있는데 궁금하면 물어보라.
만덕이가 아낙네들 속에서 슬그머니 저기 나를 찾았다. 질 좋은 광목바지 입고 시뚝해하는 자기 마누라보다 저기 나의 모습을 먼저 포획하는 일이 잠옷 엉큼한 일이지만 저기 나의 몸을 더듬는 만덕의 눈길은 집요하기만 했다.
새벽에 오줌 싸러 나왔다가 보자이까 세관 쪽으로 나가는 것 같던데 혹시... 괴기빨 건지러 간 게 아유.
질성이가 끼어들며 만덕이 앞으로 넌지시 손을 내밀어 담배 쌈지를 받았다. 영범의 성화에 못 이겨 만덕이도 인젠 담배 쌈지를 갖추었다. 하지만 쌈지 속에 든 것이 담배라는 말을 붙이기도 아까웠다. 영범의 담배에 쥐똥이 섞여서 더럽다면 만덕의 담배는 혀끝이 짜르르 따가웠고 게다가 떡가루가 돼 목구멍 안으로 마구 빨려들어갔다. 이런 담배라도 고차한 칠성이만은 군소리 없이 빌어피운다. 만덕이는 칠성이가 만 담배를 피급 보더니 기가 막히는지 입만 다셨다.
이 소토종 놈아, 그게 어디 담배나 지? 개치는 몸뚱이지.
봄에 삼밭자리를 일구다가 칠성이와 밭지경으로 해 다툰 후 만덕이는 지금도 옹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채통감 못하게 사내 자식이 어째 그리 옹졸하냐마는 만덕이는 원래부터 칠성이를 탐탁하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뒤끝이 물은 칠성이는 만덕의 눈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넓적넓적 담배 비럭지를 해댔다.
만조에는 술과 담배는 내건 내 것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만조 왔으면 만조법을 따라야지.
사실 칠성이도 구차한 자기 처지를 알고 개가죽 쌈지 갖추고 부시도 준비했지만 며칠 가지 못해 부시를 잃어버렸고 개가죽 쌈지 안에 아들놈이 오줌을 질벅하게 싸넣어 개가죽 쌈지가 요강이 되자 칠성이는 벨김에 아들놈의 엉덩짝을 철썩 때리고 쌈지를 뿌려던졌다. 장덕 사내들 속에서 영범이가 입이 사납다면 칠성이는 몸이 강장했다. 매판 위에서 굴러가는 육중한 강매를 들어올렸던 칠성이다. 하기에 눈보라 앵앵거리는 한겨울에 집신바람으로 다녀도 곱불 한번 앓는 법을 모르고 되려 발바닥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난다. 하지만 게을러서 자기 힘을 어디에다 쓰면 좋을지 모르고 있었다. 칠성의 게으름은 그의 아내 매물리댁에게도 몫이 있다. 어제까지 엉덩이가 나슬나슬한 무명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그 바탕과는 전혀 아랑곳 없는 누런 배천 조각을 엉덩이에 붙이고 나왔다. 매물리댁이 보채 싸는 아들놈에게 젖을 물린 채 희미한 겨룩불 밑에서 호랩이 돗바늘 놀리듯 대충 호화 붙인 것이 틀림없었다.
지금 두만당에 무슨 괴기가 걸린다고?
에이, 그 모르는 소리. 아이, 괴기가 안 걸리면 무슨 치랄 만났다고. 새벽부터 납득했어, 그게.
글쎄. 아이, 기레면 오늘 진하게 용배 밀을 찾아서 새치네 구구 제게 본다. 응? 그 색이 끌덕끌덕 말라서 지랄나 죽겠는데.
에이, 쯔쯔쯔. 그 숙회 거시기 하는 소리 그만하오. 그 정말.
에이, 그까지 비비한 물개기가 뭐 금값이 된다고 쇠돌이 깨져졌어. 에이, 뭐 영배미가 당신 맨치로 쇠기 맥힌 사람이오. 정말. 에이.
장덕 사내들은 저기나가 가만히 입을 삐죽거리는 것을 모르고 네 한마디 네 한마디 짓거리는 판에 문수가 굴레를 깜찍하게 씌운 송아지를 끌고 나왔다. 송아지를 보자 사내들은 빙 둘러싸며 찬사를 보냈다. 어찌나 알뜰하게 거뒀는지 송아지의 공둥이에는 똥 한 점 묻지 않고 털에서 함하함한 윤기까지 돌았다. 문수는 가다 말고 서서 송아지 머리를 뚝덕뚝덕 다독여 주었다. 득삼의 막내 문세가 도맡다시피 기르는 숫송아지다.
이야, 그놈 쇠지 댐죽하고. 아, 그나저나 몇 달인데 벌써 이렇게 컸어? 하긴 말은 낳자마자 천리 뛰고 쇠는 백리를 간다대.
야, 그놈 쇠지, 아, 지금이라도 장기 내다 세우무 60원 소리가 나겠는데.
그 다된 찰떡 그릇에 코 푼다더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한창 왕왕 잘하는 놈에게 가당찮게 감매기는 법이 아니여, 그게.
그냥 이렇게만 자랐으면 폴랑제로 세우면 야구 얼마나 좋겠어.
옳지. 금덕이네도 요만한 암쇠지 있지. 아, 명년쯤 이놈과 맛이 오면 되겠구만.
그 갈쯤에 코 꿰고 작은 짐이나 끌다가 명년쯤에는 위가 되기 매우 되오.
그렇지, 코. 둥그린 이래서 좋단 말이오. 아이, 쟤네를 두고 봐라. 이놈이냐 사람이 되기 전에 제 머리를 채우지 않는가. 이놈의 애비도 지금 장댕이네 살아있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제 머리를 채웠다.
야, 형님은 이제
쇠지 저으니까 싫은 봤구만. 어? 이거 올해 마누라 팔아서라도 암수 깍대기 세워야 쓰겠다. 이 봄에 씨름 묻을 때마다 냄이 똥시중이네 들어야 하니까.
여기에 있는 장덕 사람들은 만덕이와 다른 두 집을 내놓고 소가 없었다. 장덕에 있을 때에는 삭슬 주거나 품앗이라도 했기에 파종처를 넘기는 일이 없었지만 봄에 구형벽으로 건너온 후로는 품앗이가 마땅찮아 원도의 연줄로 평덕에 가서 만인들과 품앗이를 했다. 사내들까지 삼태기 들고 구린내나는 두엄을 날랐고 아낙네들은 자귀를 밟고 씨를 떨고 오금까지 개게 풀렸다. 소가 없는 탓이다. 이제 큰 골 넘어가서 대면적의 밭을 지으려면 삭슬 주거나 품앗으로는 안 된다. 다리 약한 암소라도 내세워 둘의 노름이라도 해야 한다.
일하러 가지 않고 어제 아침부터 방앗간에 모여들어 요 송사리 때 끌듯 한다.
영범이가 방앗간에 들어왔다.
제 물고기 많이 잡는갑다. 요 비비한 냄새 풀풀 나는 걸 보니. 어이, 근데 어째 그 빈손이야 그게.
야.
만덕이가 이죽거렸다.
그 쑥으로 대충 만든 통발이 괴기가 걸리던가. 아싸리 하루 품을 놓고 이 새선 쪽에 가서 잡는 게 낫지. 그 강숙이네 집이 괴기 그물이 있다던데.
자자자 그만 떠들거냐. 일하러 나갑지. 들어오면 보잘까. 아낙네들 툴툴거리던데. 그 이 김철이랑 아침 시간과 저녁 잠이라지 않았어?
가보세.
영범이 말에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사내들이 끼리끼리 흩어졌다. 아낙네들도 사내들의 뒤를 따라섰다.
앞마을에 들려서 오는 길이냐?
득삼이가 말하는 앞마을이란 사공집을 가리킨다.
야, 그 아직 꺼져? 정신 뭐 차렸습니까?
영범이는 광수를 말하고 있었다. 사공집에 들려 새벽에 잡은 물고기를 몽땅 두고 온 영범이다. 지금도 사경에서 헤매는 광수가 물고기 국을 먹기 만무한 일이지만 영범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런 것뿐이다. 어제 억두기네 집 짓는 대로 나간 장덕 사람들은 모두 광수의 참상을 보았다. 득삼이와 영범이가 뒤에 떨어지자 앞서 가던 만덕이가 슬렁슬렁 되돌아왔다.
에이, 독종들이지. 사람 그 지경으로 패달. 저러다가 영 잘못된 게 아닌가? 방정 말을 소리 하지 말란데. 잘못되긴 왜서 잘못돼요?
영범이가 만덕이를 핀잔 주었다.
포로 전문권이라도 뽑을 만치 탐이 크더니 이 탐이 너무 커도 시방세월에는 해를 입는 게지.
득삼이가 혼자 소리를 했다. 사공집에는 승만이와 상고기가 남아서 광수를 지키고 있었다. 아침에 양수천자에서 다시 내려온 의원이 곁에 사람들이 많으면 병자에게 불리하다고 해 모여왔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갔다. 광수의 몰골은 말이 아니다. 낯이 너무도 부끼어 눈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른다. 의원이 참나무 부목대고 끊어진 팔 두 곳을 대충 싸맸지만 속이 상한 건 의원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어제 청년들의 등에 업혀 여기로 들어서자 울컥울컥 입으로 피를 많이 토한 광수라 내장이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다. 의원은 부종을 빨리 내리게 하는 약물이라고 하면서 광수의 얼굴로부터 시작해 온몸에 발라댔다. 승만이는 의원이 거두는 일을 상고기에게 맡기고는 슬며시 나와 섬돌 위에 앉았다. 광수가 저지경으로 된 데는 친구인 자기 잘못이 많다.
아이, 싫다든 말든 억지로 끌고 나왔으면
아, 이런 병은 당하지 않았겠는데.
일본 사람이 박나나를 부른다고 백용락이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광수는 노기를 터치었다.
내가 뭐 홍어 거시기 같은 무시렁이라더냐? 노랭이가 뭔데 여자를 오라가라 못살게 군다느냐? 어떤 낯짝들인지 들여보내. 구경 한번 해보자.
백용락이 물러가서 조금 지나자 발길에 문이 열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들 앞에 일본 군대가 뻗치고 서 있었다. 앞에 소위와 최십장이 섰고 뒤에는 호위병 격으로 따라 나선 일본 병사 둘이 총을 받쳐들고 섰다. 이들은 다짜고짜로 광수를 내리깠다. 광수는 영문도 알 수 없이 너부러졌다. 너무도 불시에 닥친 일이라 승만이도 어정쩡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백용락이 뒤에서 수작 부린 것이 틀림없다. 닥쳐들어 다짜고짜 총감옥 휘두른 데는 백용락과 최십장의 꽁꽁이가 숨어있는 게 틀림없다. 최십장과 한바지 꿰 입고 우쭐거리던 놈이라 백용락도 독종이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백용락과 최십장은 그 걸음으로 슬그머니 경비대까지 따라갔다. 거기 가서 무슨 짓을 쳤는지 누가 알랴. 아무튼 이런 일은 후에 다시 봐도 늦지 않지만 광수가 큰 걱정이다.
아이, 저러다가 잘못되면... 아니, 내가 껄끄럽게 생각해서... 그래,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지. 이거 어떤 놈이라고 잘못되겠냐. 근데
섬떠루에 앉은 승만의 마음은 재가 돼갔다. 복희와 덕희가 마당에 들어섰다가 멍해 앉아 속을 태우는 승만이를 놀래우지 않으려는 듯 살금살금 집안으로 들어갔다. 큰 골에 올라간 원도에게는 또 골칫거리가 생겼다. 밤사이 어제 쌓아놓았던 토담이 또 몇 군데 넘어갔다.
이제 무슨 방법이라도 달래 세워야지. 그 안 되겠어. 그렇잖아도 밤새 눈을 못 붙이고 살펴는데도 깜쪽같이 해주었다.
원도는 벨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 없이 현장을 둘러봤다. 허물어진 곳이 몇 곳도 했지만 흔적으로 봐 대량적인 파손은 아니었다. 장씨가 시킨 수작이다. 어벌짝이 큰 놈이 아니지만 교활한 놈이다. 이건 길을 올리고 의중을 떠보자는 수작이다.
어제 영수의 비가 올라왔더라면 상기동 세웠겠는데 그 안 세우길 잘했어. 그놈들이 기둥뿌리라도 파면은 어쩔 뻔했어. 몇자리 파는 일과 남의 집기둥 파는 일맨치 큰일이 또 어디 있겠소.
관계 말고 오늘 상계둥 세웁시다. 깐놈들이 겁나서 집을 짓지 못하겠습니다.
원도가 과단하게 결단 내렸다. 눕혀놓은 기둥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던 목수들이 원도 말이 떨어지자 떨쳐나서 일손을 잡았다. 어제 하루해 주인 기다리다 그저 헛되이 보낸 목수들은 퍽 조급했던 모양이다. 구대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법이 없다.
네가 무너뜨리면 다시 쌓고 기둥을 빼가면 다시 세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승벽을 세우자 두려운 것이 없었다. 수작지라는 것을 보면 손탁이 큰 놈도 아니다.
자네, 장씨를 너무 얕보지 말게. 가면 보니 장씨는 악질이더라. 그,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의 빗달밭을 뱉자는 것부터 그 심생이 괴약하지 않는가?
옳은 말이다. 병관 영감이 사람을 면바로 보고 있었다.
그 도다 머무는 것은 자네 길을 채우며 허실을 알아보자는 수작 같소. 말하자면 자네가 복발하기만 기다린다는 게지.
이건 원도가 벌써 짐작하고 있던 일이다. 하지만 끔찍없이 계속 당하기만 해도 안 된다. 그저께 밤에 조기훈과 장씨가 맞서 이길 구상을 말했지만 이건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되는 일이다. 당분간 조기훈의 말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시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 상기둥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싱그러운 송진 냄새가 풍겨왔다.
그 상기둥이 서는데 막걸리라도 없어?
눅수그레 한 목수가 소리치자 박씨가 막걸리 담은 질그릇을 들고 사랑채에서 나왔다.
아이고, 주인이 한 바가지지 따라 올리우다.
그래, 원래 이런 맵이지. 그래.
병관 영감까지 충동질했다. 기와집 상기동이 일어서는데 한 바가지가 아니라 열 바가지라도 기꺼이 따르고 싶다. 원도는 목수들에게 다가갔다. 점심때가 되자 상기동 위에 보가 놓여졌다. 이제 보 위에 동자기둥 다시 서고 중보가 서고 대공까지 서면 종돌이가 걸터앉는다. 이러면 뼈가 모두 일어서는 셈이다. 한낮이 되자 초여름 같지 않게 더위가 맹위치기 시작했다. 목수들은 저마다 우통을 벗어내치고 걸싸게 일에 댔다. 깎고 세우고 밀고 쐐기 박고 병관 영감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목수들에게 잔소리를 중중 늘어놓았다.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던 원도는 사랑채 뒷벽 그늘 밑으로 찾아왔다. 대머리가 땀으로 번들거렸다.
자네 도지 문세 따로 만들었나? 아유, 그 문세야 도지산 문세고 내 말은 자기들의 문세를 만들어는 가는 말이오. 당장 그걸 빨리 만들라. 어?
얘야, 이것 좀 먹어봐.
네.
요즘 일은 어때? 잘 돼가니?
네.
제 새 옷이 이뻐요?
어, 이뻐.
내 말 듣고 있어요? 우리 헤어져요.
그래. 뭐라고? 어디 가는 거야?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생사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서 있음에도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제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아이고, 당신 여행 가방을 제가 다 챙겼는데 왜 또 열어봐요?
칫솔과 치약을 넣으려고. 아, 근데 샴푸는 어디 있지? 분명히 내가 넣어뒀는데.
아이고, 당신 고급 호텔에 투숙하지 않나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를 날마다 무료로 가져다 줄 텐데요.
여보, 그만 그만 그만. 호텔의 일회용품 이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 해마다 수백억을 낭비한다. 이런 비닐용품을 다 버린다면 100년이 지나도 분해하지 못한다.
네, 네. 자그마한 일회용품 낭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갑시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지속 가능이 많아집니다.
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휴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길 지설선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은 어떤가요? 저는 말이죠. 온종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따스한 수증기가 유리 거울을 가득 메우면요. 괜스레 글씨도 써보며 꽤 오래 몸을 녹입니다.